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듣고요.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첫 번째 예배 때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이 기대되시나요? 정말 교회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 오늘은 드디어 주일이구나. 그렇게 기다리던 주일. 오늘 교회 가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근데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기대가 안 되고, 아, 주일이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고 하는 그런 표정들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또 예배를 생각할 때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대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주일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인간은 이번 주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고 주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되며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또 만나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들었어요.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오래된 예화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하고 오래된 예화인데 그래서 저도 그 예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싫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일어나기 싫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세 가지의 이유를 댔어요. 첫 번째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고 형식적이라서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가대 찬양이 불협화음이고 너무 듣기가 싫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들이 너무 가식적이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도 싫어서 난 교회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교회 가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권사인데 엄마 책임 엄마 체면을 봐서라도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네가 담임 목사자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담임 목사도 가기 싫은 교회라는 거죠. 네. 너무나도 웃픈 얘기죠.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네. 담임 목사조차 가기 싫은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전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해서 오게 갇힌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쓴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글을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때가 AD 60년경 초경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던 바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1, 2, 3차에 걸쳐 전도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3차 전도여행 때 2년에 걸쳐서 두 해 동안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주변에 있던 지역에서도 이 에베소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있던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처럼 오랜 시간을 한 곳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한 교회가 흔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되고 붙잡히고 거기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자신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길이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에 고난이 있는 장소를 향해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 다시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방문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가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이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체포돼서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전도의 기회를 삼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이사,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항소할 것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항소하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여정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쳐집니다. 어쨌든 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은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금방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며 양육했던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고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빈부와 귀천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부르심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권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절에. 우리말 성경에 권하노니라고 표현된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해서 권하노니가 뒷부분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 권한다라는 표현이 문장의 맨 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한글과 영어가 어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단어의 순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권한다라는 표현을 맨 앞으로 가져와 놓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권한다.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권한다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어떤 버전은 이 권한다라는 표현을 좀 약한 의미로 사용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애원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NIV나 ESV 버전에서는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하는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권한다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썼는데 이 현재형을 쓸 때 반복과 지속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한 번 권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권한다라는 의미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글을 쓰면서 갇힌 내가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권합니다. 애원합니다. 강력히 권고합니다. 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히 이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이 한 문장 속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훅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이것들을 권합니다. 당신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는 정말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강력히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갇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게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요일날 새벽기도 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3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로 용납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용납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허용하는 것, 이런 것이 용납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 이것이 용납하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해요.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말을 틀리다라는 말로 자꾸 사용합니다. 야, 그거 틀렸어 라는 표현을 잘 써요. 어떤 답이 틀린 거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리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생각으로도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용납은 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의 색과 모양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참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음식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봐요. 그런데 그런 방송을 보면 잘 만든 음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료가 잘 어우러지는 것과 동시에 재료의 맛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 그것을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재료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의 음식인데 그 하나의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재료 하나하나에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맛이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보통 맛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비빔밥을 보고서 외국인이 매우 놀래요. 그 재료들이 정갈하게 잘려가지고 쫙 덮여있잖아요. 처음 비빔밥을 볼 때. 한번 전주 비빔밥을 딱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수많은 한 30가지가 되는 게 쫙 덮여있고 그 가운데 이 소고기가 있고 그 위에 계란 하나가 노른자가 딱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단 말이에요. 딱 찍어보면.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그 모습만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색감이 조화롭고 멋진 음식이 있을까 하고 놀래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 다시 한번 놀랍니다. 왜냐? 그 이쁜 걸 다 뒤섞는 거예요. 네, 비빔밥을 먹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재료 하나하나의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하나씩 먹으며 그 아름다움을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막 비벼버린단 말이죠. 소스랑 함께. 그거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서 다시 한번 놀라는 거예요. 분명 막 뒤섞어가지고 모양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맛 하나하나가 어우러지면서 그 맛이 다 살아나고 뒤섞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맛의 묘한 또 다른 제3의 맛이 나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한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제가 한식 홍보대사도 아닌데 갑자기 한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다는 거죠. 모두 다른 재료들이고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본연의 모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되어 뒤섞여 있고 각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그게 정말 멋있는 모습이고 맛있는 모습인 거죠. 강제를 섞어서 본연의 장점을 잃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한 곳에 어우러진과 동시에 그 가진 고유한 것이 살아있다면 그것보다 멋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음악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악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악보를 보면 굉장히 서로 다른 것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하얀 종이에 다섯 개의 선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콩나물과 같이 생긴 많은 것들이 그려져 있으며 어떤 것은 음을 나타내고 어떤 것은 쉼을 나타내고 어떤 것은 다시 되돌아가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박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각자 살아 고유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연주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매주 우리가 우리 교회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도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모습이 인정되고 그것들이 그대로 표현될 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특히 이제 합창을 할 때 고유의 소리를 각 파트가 잘 부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다른 파트에서 어떻게 부르는가를 듣고 내 소리를 조절해서 함께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되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그것을 불러갈 때 아름다운 합창이, 하모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용납이란 그런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남을 존중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인지가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공부를 전교에서 1등하는 애가 아우 나 공부 잘 못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재수없다. 뭐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를 바라볼 때 진정한 겸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종과 같이 종의 모습으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신분의 어떠함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의 어떠함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어떠함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나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은 자리에 섬겨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우리는 나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섬김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어떤 분들은 지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신 것이지 높낮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분명히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한국분들은, 죄송해요. 자꾸 한국분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조금 안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신들이 맡겨진 직분을 섬김의 직분으로 생각하지 그것을 자신의 위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된다는 거, 권사가 된다는 거,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나에게 이런 것까지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이들과 함께 대하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가끔가다 저는 못해요 라는 것이 겸손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저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을 쓴다면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최고의 리더를 삼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없습니다. 모세도 분명하게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저희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자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모세가 마치 자기가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믿음을 받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맡긴 것을 내가 못해요 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겸손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이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지 온유하면 왠지 화도 내지 않고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그 KFC의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온화한 모습. 그럼 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유함은 그냥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냥 부드러운 모습으로 웃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이에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길들인 동물같이 힘을 통제하는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모세가 자기의 원래 아내가 죽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민족의 여자가 아닌 다른 민족의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비난을 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12장 3절 말씀이 기록되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을 때 산에서 있었던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이 음란하게 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들고 있다가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성경책 집어던지면서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현재로 생각해보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말이 되나요? 금이 몸에 좋으니까 한 잔씩 마셔 뭐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의 분노함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이리 나오라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쫙 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하나님께로 벗어난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3,000명이나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한 마을의 쑥대밭으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다고. 여러분 화를 내지 않고 그 불의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괜찮아 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끊으려 하는 삶의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내 성질대로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성품과 성격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때로는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참아줍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 힘을 써야 할 때는 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함을 위하여 내 마음을 쏟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자질,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지 않는 자질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같은 습관에 넘어지는 우리들, 같은 죄에 쉽게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참고 견디어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정말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실수도 해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아 주셔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몇몇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잡는데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셔요. 숯불에다가 돌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다 고기와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야, 너 왜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 한 번도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배신한 사람이에요,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안 보든지 그냥 멱살이로 딱 잡든지 뭐 이게 우리의 보통 성격인데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참으심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용납하기 위해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모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속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표현의 속성들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주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열매 맺으며 그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분명히 맺을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를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에서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였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오래 참은 거 이런 거는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강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문화 속에서, 습관 속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거는 약한 자나 하는 거야, 온유한 거는 약한 자나 하는 거야, 오래 참는 건 약한 자나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 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거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뭘 그렇게 참아? 뭘 그렇게 겸손하려고 그래?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히 권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나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르기에 아름답고 다르기에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